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너무 가까이 있나요? 좀 뒤로 갈까요? 네. 광대상이 없는 걸 지금 알아가지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보실 때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영상이 많이 뜨십니까? 저는 많이 뜨는 영상 중에 무한도전이 많이 떠요. 무한도전 세대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짤로 보는 세대가 아니었고 본방을 사수했던 세대여서 참 좋아했었고 가끔씩 혼자 밥 먹을 때 그냥 이제 틀어놓는 그런 게 좀 있죠 다들. 그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무한도전을 틀어놓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무한상사라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 또 코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준하라는 캐릭터가 맡은 정준하라는 사람이 맡은 캐릭터가 다들 이제 한 식당에 뭐 가서 똑같은 메뉴를 딱 다 주문하는데 누가 봐도 분위기가 이제 통일해야 되는 분위기. 그때 이제 정준하가 다른 메뉴를 이야기하죠. 그게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빼고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차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배짱도 필요하고요. 다른 말을 하려면 또 뭐 옳은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의 유연함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다른 말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하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아닌데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과학자들, 이들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죠. 당시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까지 대단히 위험한 그 의견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었습니다. 음모론에 가까운 헛소리로 취급받았었죠. 최근에 본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안도 타다오라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축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늘 어떤 그 도전 정신에 입각한 그의 디자인은 늘 이제 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그 업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콘크리트라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콘크리트를 연구해서 당시에는 뭐 모두가 숨기느라 바쁘고 가리느라 바빴던 그 콘크리트를 오히려 드러내는 이제 디자인을 내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수동에 있는 이제 그 카페 느낌, 콘크리트 다 나와 있고 뭐 심지어는 철근도 나와 있는 이제 거기 감성 있잖아요. 저도 그런 데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의 이제 거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모든 혁신은 상식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멋있죠, 이 말이. 이 사람으로 인해 그 어떤 건축 디자인의 한 부분의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뭐 일조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개인만이 아니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바뀌었고,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그 기업은 처음에 이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지 마라. 라는 이런 당연한 생각을 깨면서 등장한 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죠. 그 회사 때문에 뭐 우리의 여행이 패러다임이 좀 바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질문에는 익숙한 대답이 어울립니다. 낡은 생각과 또 뻔한 판단 모두가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 고집하는 관습 속의 사람들. 여기에서 누군가는 익숙하고 편한 것이 제일이다.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한 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어느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는 편안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변화, 혁신 이런 키워드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흐름이 등장해요. 관습이 만든 질문이 등장하고 질문을 한 사람들은 관습적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어요. 우리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금식을 종종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 종교인의 상징이고 경건함의 상징이었어요. 종교인의 상징이며 경건함의 상징, 증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본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때 당시에는 비슷한 이유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승이었던 요한이 체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유로 금식하고 있었어요.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관습에 따라 금식하며 살고 있었던 때가 본문의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욱 금식해야 될 것 같은 때에 금식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보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발한 거예요. 왜 당신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대답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이게 왜 파격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매개로 쓰신 단어들 때문입니다. 신랑, 결혼식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파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결혼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설정이었어요. 신랑과 신부, 결혼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랄까 시그니처예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셨죠?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설정, 비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런 설정,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질문을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과 동시에 곧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신랑이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 또는 신부라는 겁니까? 건방지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더욱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괘씸한 거죠. 그냥 뭐 깜박했다 혹은 뭐 이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뭐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했는데 말씀하신 대답이 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관습에 매인 사람들, 전통적 종교관에 매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자신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죠. 여러분 결혼식장, 결혼식에 다들 참석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결혼식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의 분위기 어떠세요? 괜찮죠? 좋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웃고 있죠? 울고 있지 않아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신부의 뭐 아버지랄까? 저도 이렇게 가끔씩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결혼식에 올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펑펑 울 겁니다. 미리 저는 말씀 아마 신부 입장 전부터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 빼곤 다 웃고 있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빠지지 않겠죠? 멋진 음악도 있을 거고 깔끔하게 다 차려입고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게 결혼식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 혹 신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지금의 우리들이죠.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벅차오르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곳 거기가 혼인집이에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괴롭지 않고 아무도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모두 서로를 보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쩌면 누가 더 행복한지 뽐내려고 오는 데가 신혼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이제 우리 각자 좋은 설교 그렇지 않은 설교를 나누는 기준이 다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몇 개 있는데 좋지 않은 설교의 범위 안에 있는 설교 중 하나는 청중들로 하여금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입니다. 아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 할만하면 하겠지. 하지 않는다는 건 아멘 할만하지 않았다는 거지. 저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아닐 수도 있겠다. 너무 안 하세요. 제 아내가 종종 보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오늘도 가서 또 할지 모르겠다. 왜 당신은 자꾸 표현이 뭐였더라?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빌어? 왜 자꾸 그 호응을 유도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좋지 않게 여기는 설교에 딱 해당돼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멘을 좀 아끼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 이곳에 그 삼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따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포함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한 것에 근거하면 지금 여기가 신혼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여기가 신혼집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혼인집일 수도 있겠군요. 맞나요?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그 내일 그래도 가야 되는 강의실 혹은 직장 사무실 등등등 가기 싫잖아요. 맞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싫어하지만 저는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어때요? 혼인집이십니까? 혼인집이에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가 혼인집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하고 벅차오르는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뒤에 아멘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처음에 있었어야 돼. 어때요?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혼인집에 와 있는 사람의 표정인지 한번 보세요. 혼인집에 와 있는 감정 상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예배의 공간 이외에도 제가 아까 넓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강의실과 뭐 직장과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거기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벅차오름이 없는 곳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행복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참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 말만 굳게 믿고 붙잡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 간절한 소망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는 지금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늘 상상만 하던 장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죠. 뛸 듯이. 앞에 우리 간사님 찬양하는 거 늘 보시잖아요. 막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틀에 박힌 종교적 관념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을 즐거워해야 하는 장소로 인식하지 못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오히려 무겁고 경직된 채 지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안타까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신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온 본체라는 선포고요.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선포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현재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대성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이 얼추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 목격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질병, 죄와 죽음을 경험하며 그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만큼 저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와 아직을 강조하다 보니 빠뜨린 것 하나, 그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개념, 지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확장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확장.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 봤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다르게 되는,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살다 보면 이루게 되는,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이 시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지금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념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 확장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등등등을 통해 지금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금의 개념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개념이 아닌 실제 자라고 커지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림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누림이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활발한 중에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누림의 상태예요. 확장의 개념 속에 누림이 존재합니다. 확장의 개념 속에 누림이 존재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 개념에서 설명해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들 중 단 한 명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성장이 멈췄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누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암울하고 척박한 시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로 보였던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이라는 개념 속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확장도 없이 성장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저 관습에 젖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공허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이, 저는 이 개념을 해야 한다라는 종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해야 한다라는 종교에 갇혀 살고 있진 않은가. 매주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봉사를 이행해야 하고 헌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앙.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의무적인 것으로, 차가운 것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기 있는데, 신랑이 여기 있는데 왜 슬퍼하고 금식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앙의 중심이 의무가 아닌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관계.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출석 체크가 아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이 되고, 연애하시는 분 계시죠? 갔다 와서 데이트를 끝내고 와서 출석 도장 찍으십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만난다. 뭐 옛날에 피아나원에서 진도카드 도장 찍듯이. 그렇게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없잖아요. 시간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시간 개념이. 아, 이거 저희 아들이 안 볼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친구가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점점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 보면 개념이 사라진다니까, 시간적 개념.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의무감이 해소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더 못해줘서 안달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데이트 비용을 뭔가 세금 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쓰시는 분 계세요? 뭐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억지로 벌벌벌 떨면서 막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데도 아유 아까워 이러면서. 없어요. 없습니다. 황금은 납부가 아닌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예배 참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비롯한 우리의 헌신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아깝거나 혹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게 됐는지. 진정한 누림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누림은 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듯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그 확장에 동참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개혁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죠. 살아계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개혁적 신앙이 다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조금 깊이 끌고 가십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원치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종교적 금식이 아닌 실천적 금식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계절을 경험하며 살죠. 인생에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의 계절이 있고 슬픔의 계절도 있습니다. 이 자리엔 봄처럼 따뜻하고 여름처럼 활력 있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신 반면,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그 차갑고 외로운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과 상관없이 영적 고난의 계절, 영적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겨울은 지난다는 것,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봄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 따뜻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먼 지역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수동교 오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그때가 저한테는 생각해 보면 어떤 영적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야, 그걸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이상해 갈까봐 마지막엔 즐겼습니다. 이제 뭔가 밤에도 혼자 나와서 나의 시간을 보내고 막 이런 걸로 제 긍정의 회로를 돌렸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여기서 쓸 표현이 아닌가,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대답이 계속 나오고, 그래도 우리 그 어떤 신앙이 모태 그 무슨 뭐라 그러지, 이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모태 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세뇌 교육의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감사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을 막 하면서 처음에는 와,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랬어요. 겨울, 오케이. 춥지. 겨울이 안 추면 이상하잖아요.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겨울 다음에 또 겨울이 오진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신랑을 빼앗길 날, 지금 이 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겨울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단순하게 보면 참 무겁고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무겁고 슬픈 날이 반드시 있어야 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구속 사역의 그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 곧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로 인해 가능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 이후 승천하심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까지,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깝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짧은 슬픔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의 시간. 문장 괜찮죠? 짧은 슬픔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의 시간. 이걸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더 멋있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계절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또 반대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음을 그 또한 잊지 않고 그 영적 계절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후에 예수님은 짧은 두 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에 관한 비유. 당시에는 포도주를 금방 짠 이 포도주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근데 새 포도주는 여전히 발효 중이잖아요. 그래서 발효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는 괜찮아요. 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도 잃었고 딱딱해진 상태라 새 포도주를 부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팽창하다가 터져버려요. 이 비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종교적 틀과 관습에 단순히 덧붙일 수 있거나 담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역동성은 낡은 종교적 형식 안에 담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낡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전통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낡은 것이란 율법의 외형만 갖추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당시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관습에 찌든 그 율법적 사고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전혀 새로운 것, 다시 말해 새 부대, 이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통해 확인한 지금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 이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예쁜 뭐 카페나 뭘 봅니다. 외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앞면만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건물 자체는 되게 오래된 건데. 그런데 있죠? 전혀 새로운 것, 새 부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 보이는 어느 부분을 새롭게 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부대의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인식과 의지와 감성과 정체성과 능력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소원을 심어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정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세요. 율법의 형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받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유연한 생명력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변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면 그건 낡은 부대에 갇힌 신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언젠간 터져요. 어떤 모습으로든 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암울하고 혼탁한 세상,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가 죄인 것으로 구별하기 참 어려운 죄의 만연한 시대. 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이 암울하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세부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세부대. 이왕이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거룩한 어떤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이게 여기서 이럴 포인트가 아닌데.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관습에 갇힌 그 질문에 예수님은 혁신으로 답하셨어요.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하지 않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다닌대? 교회에서 이런저런 걸 맡고 있대? 교회 몇 년 다녔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그걸 초월하신 예수님의 대답. 상식이라는 틀은 제가 살아보니 모래 살진 않았지만 상식이라는 틀은 안전을 담보하더라고요. 상식은 늘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혁신과 변화가 없어요. 생명과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고 낡은 틀을 걷어내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각자 또 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